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두 지도자가 가자지구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카타르, 이집트와 함께 협상 조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집트 카이로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도 별도로 전화회담을 갖고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지도자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내 민간인 보호와 함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집트나 가자지구 밖 다른 곳으로 이주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는 북쪽으로 가자지구와 접경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가자지구로 통하는 주요 인도주의 관문인 라파 검문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카타르와 이집트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을 멈추기 위한 중재 노력을 계속해온 나라들입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외무장관 등과 회담했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사우디 리야드에서 만난 장관들이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는 팔레스타인 국가로 가는 길을 포함해 영내 지속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 휴전과 하마스 억류 인질 석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후세인 알셰이크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무총장도 참여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리야드에서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도 회담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이 중동에서의 분쟁 확산 방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에 이어 오늘 요르단에 도착한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 방문을 포함한 순방 일정을 내일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북한에 납치됐던 일본인들의 가족들이 납북자 송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이같이 밝히면서 이들이 내달 3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미 의회 의원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리들과 면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13살 때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된 요코타 메쿠미 씨의 동생인 요코타 타쿠야 씨와 한 살 때 어머니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이즈카 고이치로 씨가 이번 방문에 나섰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번 방미 기간 중 피랍자의 송환을 위해 미국 정부의 이해와 지지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80년대 자국민 최소 17명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다며 2002년 정상회담 이후 송환된 5명 외 12명도 일본으로 송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 중 8명은 사망했으며 4명은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지속적 이해와 협력, 즉각적 해결을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동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군 함정과 이스라엘 상선을 겨냥해 공격을 가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30일 성명에서 예멘군은 홍해상의 적대적 함정에 대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면서 이 중 미 함정 두 척이 다수의 드론에 표적이 됐으며 군사작전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21일 이스라엘 행선박의 항해 금지를 결정을 위반했던 선박 한 척도 홍해상에서 공격했으며 인도양을 지나던 이스라엘 선박 MSC 오리온호에 대한 공격도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29일 보도자료에서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각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20분 사이 몰타 선적 그리스 소유 선박 MV 사이클라데스 호를 향해 탄도미사일 3발과 드론 3기를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보고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선박은 항행을 계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 49분 이지스 순양함 필리핀시함과 구축함 라분함이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 1기를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북한, 이란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무기를 운반한 러시아 선박이 중국 항구에서 발견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함경남도는 구름 많다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영상 10도,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중국, 북한, 이란의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무기를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을 넘겨 러시아 방위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해 중국, 북한, 이란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미사일, 군수품을 직접 공급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China has not directly supplied Russia with weapons, with missiles, with munitions.
이어 이란이 그렇게 하고 있고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에 직접 무기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에 매우 귀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가 제재, 수출 통제 등의 조치를 통해 받는 대대적인 압박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군수품, 미사일, 장갑차 등을 생산했다며 이는 공작기계, 초소형 전자기기, 광학부품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것들은 이중용도 품목이지만 우리는 이들 중 많은 품목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전쟁을 영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유럽 전역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자신들에 대항해 방위 산업을 활용할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을 만난 블링컨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국과 미국이 책임감 있게 관계를 관리하기를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중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고 싶다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와 관여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Biden, President Xi met at the end of last year on the margins of the APEC summit outside of San Francisco.
블링컨 장관은 작년 말 샌프란시스코 외곽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다며 두 사람은 책임감 있게 관계를 관리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차이점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파악해보자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미중은 군대 간 소통을 복원했으며 펜타닐 마약 퇴치에 협력하고 있고 조만간 인공지능에 대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KI 소장은 29일 VOA에 블링컨 장관 방중 시 가장 큰 우선순위는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e most important one on which the US really is hoping to get some response and action is really for China.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이 기대하는 반응이나 행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맥락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물자와 금융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북한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중국의 어떤 직접적인 행동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가 미국의 최우선순위라면 블링컨 장관의 대북 협조 발언은 중국의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은 부차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6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에 북한이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관여하도록 압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독려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무기를 운반한 러시아 선박이 중국 항구에서 발견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 사안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중국 항구를 떠난 장면이 선박 추적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올해 초까지 북한 라진항을 드나든 러시아 화물선 앙가라호가 중국 항구에서 발견된 데 대해 이것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we take incredibly seriously. You saw the secretary and Matt and myself speak about the closening that
파텔 부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매튜 밀러 대변인 그리고 자신이 러시아와 중국 간 긴밀해지는 관계 특히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과 관련한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think that that is not just risky to the region, but it is directly an affront to Ukraine. So we're going to continue.
이어 이는 영내에 위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관련 행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앙가라호는 지난해 5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국무부의 제재 목록에 오른 선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북한 라진항을 드나들며 북한 무기를 옮겼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비어있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토대로 올해 2월 중국 닝보 저우산항 해역에 머물고 있는 앙가라호를 발견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25일 영국 싱크탱크인 합동군사연구소를 인용해 앙가라호가 지난 2월부터 중국 저장성 동부의 조선소에 정박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현재 러시아 선박 앙가라호가 중국 항구에 정박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출처가 공개된 보도를 접했다면서 중국 당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언론과 비정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앙가라호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운반하는 러시아 화물선 그룹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앙가라호는 약 두 달 만에 중국 항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앙가라호는 현지 시각 27일 오후 8시 17분경 중국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한 뒤 동중국해 방향으로 6시간가량 항해했습니다. 그렇게 약 50km를 이동한 앙가라호는 중국 해역을 빠져나감과 동시에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켜고 운항을 하던 앙가라호가 돌연 신호 장치를 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약 이틀이 지난 29일 현재까지 앙가라호의 위치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앙가라호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AIS를 끈 상태로 북한과 러시아 항로에 투입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합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소통을 이어가는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한중 간에도 보다 유연한 외교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 장관 회담을 갖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방중과 관련해 양국은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구체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2월 6일 조 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통화 당시 중국 방문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12일 주한 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머지않아 저의 중국 카운터파트와도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 왕부장과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한중 외교장관 간 대면 소통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말 서울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은 3국 정부가 다음 달 26일에서 27일 무렵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한중일은 3국 정상회의 결과 문서 등에 대해서도 이미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서 25일까지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로선 처음으로 한국을 찾으면서 한중 간 지방 교류도 본격 재개되는 양상입니다. 신창식 중국 장수성 당서기도 6월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수성에는 LG화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방정부 당서기들을 한국에 연이어 보내는 건 한중관계의 긴장 수위를 낮추겠다는 전형적인 제스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중관 고위급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북핵 대응, 가치외교 등을 둘러싸고 악화됐던 한중관계가 모종의 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미중이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도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소통을 이어가는 흐름 속에서 한중 간 고위급 교류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은 한국에게 최대 교육국이자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지렛대로 삼을 여지가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동맹 외교를 우선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유연성을 보이려는 조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동맹외교로 발생했던 경직성을 풀어가는 균형감을 좀 보이고 있고 그 외교적 유연성이 윤석열 정부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중관계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중국도 그 흐름을 좀 읽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난 1월 취임한 조태열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한중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조화롭게 양자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한중 간 지속적인 고위급 교류는 북한이 한국을 교정국으로 규정하는 등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한국 정부는 상호 존중 원칙에 입각해 경제협력 등 제한적이지만 대중관계를 개선하면서 중국의 북러와의 공조 강화를 견제하고 북한의 대형 도발을 자제토록 중국을 추동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중러 밀착 관계와 관련해서 가장 약한 고리가 중국으로 판단하는 거고 중국과의 상호 존중 관계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진영 결속을 어느 정도까지 견제할 수 있고 북한의 도발 수준을 일정 수준 제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유엔의 대북 제재 기능이 약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고위층 교류를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은 러시아가 이들에 대한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30일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북러와 보조를 맞춰 반미연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러시아와는 달리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교수입니다.
유엔 안보리 틀에서 이제 모니터링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군사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등에 직면한 중국은 서방의 촘촘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로와 지나치게 밀착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장용석 박사는 중국은 자신들을 겨냥한 미한일 공조 심화를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 박사는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시하면서 남북한을 상대로 일종의 균형 외교를 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이를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반도 정세 안정에 대한 필요성들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한국과 북한에 대한 나름의 우호적 제스처나 이런 관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존의 경색 내지는 어려운 가운데서 좀 발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장 박사는 한중 관계가 일부 나아진다고 해도 북핵 문제에 관해선 그 원인을 미한의 대북 안보 위협에 두고 있는 중국으로선 한국의 협력적이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이 북한 핵 개발을 방치하면 한국, 일본, 타이완이 차례로 핵무장을 할 것이라고 전직 미국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막연히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기보다 이런 현실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약한 모습 대신 당당한 태도를 보여야 더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조언했습니다. 27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 보좌관과 엠마 첼렛 에이버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치안보국장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그저 관리하기보다 승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와일드 전 보좌관님, 경쟁에서 승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Let me start by saying that I am a devout Christian and a Republican.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공화당원이란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공산주의와 싸워왔고 전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저는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신장과 티벳 그리고 홍콩에서 벌어진 일들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에서 정권 교체를 강제하겠다는 생각은 실행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죠.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정권 교체를 위해 노력했어요. 결국 실패했죠. 정권 교체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워싱턴에서 극소수만이 이 논쟁을 벌이고 있고 제가 아는 한 아무도 이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동맹들이 중국을 물리치기 위해 기꺼이 끝까지 갈 생각이 있을까요? 이 문제에 관한 제가 아는 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였습니다. 그는 힘을 기르는 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는 중국이 책임감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에 관한 허망한 이야기는 결국 중국과의 전쟁으로 귀결될 겁니다. 그건 아주 위험하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정권 교체를 추구한다는 말씀인가요?
Absolutely. What does winning mean? It means what we did to the Soviet Union. China is not the Soviet Union.
물론입니다. 승리가 뭘 의미하죠? 그건 우리가 소련에 했던 걸 의미합니다. 중국은 소련이 아니에요. 중국은 강력한 국가입니다. 120여 개국이 우리보다 중국과 더 많이 교역을 합니다. 소련은 약하고 허약한 국가였어요. 소련은 내부로부터 붕괴했죠. 우리는 공산당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공산당은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좋아하든 말든 중국인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변화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접근 방식이 충분한 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외교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에이버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I think that characterization, I think that is a combination of politics as usual, as well as
그건 하나의 묘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평소처럼 정치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견해 차이와 한 세대에 한 번 맞닥뜨릴 만한 종류의 도전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조합 말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고위 인사들을 중국에 보내는 목적을 아주 분명히 했는데요. 옐런 재무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일주일 전에 간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이들이 중국에 간 목적은 양국 관계를 안정화하고 풍선 사건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그땐 훨씬 더 큰 위기로 확대될 수 있었고 의사소통 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관계를 관리하고 작은 문제부터 더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합의하고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예를 들면 무역 문제와 같은 주요한 차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핵과 군사력을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꼽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기술과 군사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이 뭘까요?
Well, first of all, we have the competitive edge. Our soldiers have been fighting for 20 years.
우선 우리는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20년간 끊임없이 싸워왔어요. 중국은 1979년 이후로 전쟁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중국 장군 한 명이 그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지만 곧 사망할 겁니다. 우리가 경쟁력 우위를 말할 때는요. 제가 조지타운대에서 중국 군사학을 가르칩니다만 저는 1980년부터 중국 군사학을 연구했습니다. 중국군은 우리군을 따라한 겁니다. 그들은 우리 F-35 전투기 설계를 도용해 젠-20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중국의 핵무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막강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계속 핵무기를 늘려가곤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핵 역량에 비해선 앞으로도 훨씬 작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최적의 표준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군사력 팽창 속도가 매우 빠른 것도 사실인데요.
Yes. And there are areas that you can point to like hypersonic weapons where they
그렇습니다. 극초음속 무기처럼 그들이 우리보다 앞선 분야도 있죠. 하지만 전반적인 역량을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무기 시스템뿐 아니라 군사의 소프트 측면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의 훈련을 보면 중국 항공모함이 남중국해로 출동하는 걸 보면 전혀 인상적이지 않아요. 중국 항공모함의 출격률은 매우 낮습니다. 막강한 화력과 출격률을 자랑하는 우리 포드급 항공모함들과 비교하면 말이죠. 중국군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아요.
중국 해군력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The Chinese Navy is big, but when did it ever fight? Name me one combat.
중국 해군은 규모가 크죠. 하지만 언제 한번 싸워본 적이 있나요? 중국 해군이 전투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 하나라도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중국 해군은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미숙한 해군 장교들입니다. 반면 미국 해군은 전 세계 곳곳에서 전투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홍해에서 전투 중이죠. 중국 해군이 그곳에서 배들을 방어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역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300여 척의 해군 함정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들에겐 좋겠죠. 배들은 많아요. 하지만 능력은 없죠.
미중 양국은 무역, 기술, 군사 방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울 뿐 아니라 가치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의 주장과 영향력 확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 think the simple answer is that we need to live by the values that we espouse. We need to continue to stand up for
단순한 대답은 우리는 우리가 지지하는 가치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계속해서 인권을 옹호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체제의 결함도 인정해야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민주주의는 확실히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통치에 대한 비판을 너무 경직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특히 동남아는 중국의 바로 뒷마당에 있는 국가들인데요. 중국과 매우 중요한 무역 관계나 때로는 문화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권위주의나 민주주의의 정도가 다른 다양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너무 짙은 선을 긋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계속 잃어갈 겁니다.
워싱턴의 매파 사이에서도 중국과 얼마나 세게 맞붙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인가요?
Well, I'm a China hawk and I have just told you that I have strong differences with other China hawks.
저는 중국에 대해 매파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다른 매파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최종 상황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솔직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20년, 50년 후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매우 미흡했어요.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강해지길 원합니다. 안보 동맹을 맺고 전 세계 항행의 자유를 누리길 원하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 중국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강자의 위치에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중국의 행위를 유도해 나가야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중국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현재 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며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든 공산당을 없애고 중국과의 차이를 없애려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얼마나 강하게 싸워야 할까요?
I think the United States needs to use all of the tools at its disposal to manage.
미국은 이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동맹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는데요.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동맹의 힘에 의해서 주도되는 외교 정책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안정된 세력이 되기 위해서 동맹과 우리의 말을 일치시키고 생산적으로 일한 덕분이죠.
타이완과의 통일이 중국 몽의 핵심이라는 걸 고려할 때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은 타이완 해협 위기에 대비해서 군사 외교 정책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I am happy to see what President Yun has done in terms of diplomatic strategy.
저는 타이완 문제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타이완 문제를 국제화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과 동아시아, 호주, 뉴질랜드의 문제로 삼는 건 말이죠. 중국의 행위를 변화시킬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군사 문제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위협이 닥칠 수 있으니까요. 김정은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데 한국이 한눈 파는 걸 보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타이완 방어에 군사적으로 기여하는데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본, 필리핀, 호주, 영국 등 다른 파트너들과 할 수 있어요. 한국인들은 당장 임박한 위협에 집중하고 군사적으로 타이완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동맹 간에도 긴장이 흐릅니다. 저도 동의하는 편이에요. 한국은 북한을 주시해야죠. 하지만 미국이 타이완 해협에서의 우발적인 사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북한에 관심을 쏟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와일드 교수님은 한국이 타이완 위기 사태에도 북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타이완 위기 사태 시 북한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본만큼 더 와야 할까요?
Well, I do agree with Professor Wilder here that the South Korean security situation demands.
한국의 안보 상황이 북한의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 와일더 교수 의견에 동의합니다. 미한 동맹은 정말 강화됐다고 생각해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글로벌 가치도 함께 수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례로 한국은 이 전쟁으로 무기고가 바닥난 유럽에 많은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한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새로운 방식으로 동맹의 국제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에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에 따른 미한일 3국의 협력 심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외교 성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일본과의 군사 교류와 협력은 한국에선 여전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인식하는 한일 관계와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한일 관계에 간극이 있다고 보세요. 3국 협력을 제도화하더라도 차기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쉽게 약화될까요?
First, I want to say I think that this trilateral partnership is tremendously important. I think it is.
이 3국의 파트너십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안정적인 협력입니다. 지금 아주 민감한 상황이라는 데 동의하고요. 3국 간의 협력은 이 3명의 특별한 지도자들이 기꺼이 용기를 낸 덕분인데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용단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제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지금 최대한 제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도화가 높은 수준의 관여에서 물러나기가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3국 지도자 중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들어선다면 그 모든 합의에서 물러서는 걸 막을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어느 정도는 특히 한일 양국이 미국이 특별히 관여하지 않더라도 생산적인 방식으로 양자 간에 협력할 수 있다면 그 관계가 3국 협력의 최선의 결과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 보좌관과 엠마 챈넷, 에이버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치 안보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 확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핵 기뢰밭으로 변했다는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새 대북제재 추진에 대한 북한의 비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9일 오커스는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오커스 확대 비판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오커스는 미국이 다양한 국가들과 맺고 있는 오랜 국방 및 안보 관계를 현대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또 3국 오커스 정상들이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호주, 영국, 미국은 가장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기준을 설정해 오커스를 통해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국을 주적으로 하는 미국의 소규모 집단 창설과 끊임없는 확대 시도로 하여 발전 기회와 잠재력이 세계의 그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치열한 힘의 대결장, 일촉즉발의 핵 기뢰밭으로 화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오커스는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군사안보 동맹으로 지난 2021년 9월 출범했습니다.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인 필러1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인 필러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커스는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필러2 협력 파트너로 일본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추가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필러2 참여와 관련해선 오커스 파트너들은 필러2 첨단 기술 역량 프로젝트에 추가 파트너 참여를 위한 원칙과 모델을 개발했다며 2024년 이 역사적인 작업에 기여하고 혜택을 볼 분야에 대해 잠재적 파트너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협의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오커스의 첨단 국방협력에 한국과 일본이 합류하도록 미국과 호주에 제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또 새 대북제재 추진에 대한 북한의 비난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미국 국민과 파병 군인들, 동맹을 보호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이 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김은철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로 낸 담화에서 우리는 미국의 제재에 이력이 텄으며 그 어떤 가혹한 제재에도 맞받아 나갈 능력과 큰 힘을 갖췄다면서 미국이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 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가중되는 적대적 위협과 제재 압박으로부터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철저히 수호할 것이라며 주변 안보 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제 행동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신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We are looking at what other options we
can bring to the table that will continue the important work that the panel of experts was doing.
앞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는 전문가 패널이 수행하던 중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명예훈장을 수훈한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중 마지막 생존자의 유해가 워싱턴에 있는 의사당에 안치돼 일반인들의 조문을 받았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고인의 용기와 희생이 후대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향년 97세를 일기로 별세한 한국전 참전 용사 랠프 퍼켓 주니어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의 유해가 29일 날 연방의사당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유해가 담긴 상자는 성조기와 나란히 의회 지도부의 인사를 받으면서 의사당 동쪽 계단을 따라 운구돼 2층 중앙홀인 로툰다에 안치됐습니다. 명예훈장을 수훈한 한국전 참전용사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고인의 영웅적 행동과 다른 모든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전현직 대통령 등에게만 제공되는 최고의 예우가 이뤄졌습니다. 유해가 안치된 로툰다에서 열린 이날 추모 행사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와 에이미 클로버시아 민주당 상원 의원,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데니스 맥도너 보훈장관 등 의원들과 정부 및 군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이날 추모사를 통해 퍼켓 주니어 대령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Ralph Puckett wore our nation's highest military decoration, and in the hearts of generations of soldiers to come.
맥코넬 대표는 퍼켓 주니어 대령이 미국 최고의 군사 훈장인 명예 훈장을 수훈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런 영예를 가져온 그의 용기와 자기 희생은 후대 군인들의 마음 속에 위인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퍼켓 주니어 대령은 지휘관으로 자원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키며 부하들을 규합해 자신이 없이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날 추모사에서 한국전을 비롯한 미국의 모든 참전 용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They were ordinary men. Most of them had done extraordinary things because they were driven by a profound sense of duty and self-sacrifice and faith.
존슨 의장은 참전 용사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깊은 사명감과 자기 희생 그리고 조국의 가치를 수호할 만하다는 신념에 이끌려 특별한 일을 해낸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옳은 일을 했다며 우리가 모두 존경하고 열망해야 할 본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추모 행사 이후 퍼켓 주니어 대령의 유해는 이날 로툰다 관대에 안치돼 1시간 반 동안 조문 행사를 위해 일반인에게도 공개됐습니다. 200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 명예훈장을 수훈한 퇴역 군인인 윌리엄 스웬슨 미 육군대위는 이날 조문 후 VOA에 오늘은 우리나라가 함께 모여 한 영웅을 기릴 기회라며 퍼켓 대령은 유격 중대 커뮤니티와 육군, 그리고 군 내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today is an opportunity for our country to come together and recognize a hero.
이어 그는 또한 봉사와 명예훈장 수훈을 통해 우리의 가장 좋은 면을 대표한다며 오늘 우리가 한 일은 그의 희생과 국가에 대한 헌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26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퍼켓 주니어 대령은 1943년 미 육군에 입대했으며 2년 뒤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50년 11월 25일 미 제8군 유격중대 중대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평안북도 소재 205 고지 진지를 6회에 걸쳐 사수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정 참전용사의 유해가 의사당에 안치된 건 2022년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명예훈장을 받은 마지막 생존자 허셀 윌리엄스 해병대 예비역 상병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상원과 하원은 지난 17일 퍼켓 주니어 대령의 유해를 의사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 결의를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일반 조문이 끝난 뒤 퍼켓 주니어 대령의 유해는 이날 오후 늦게 의회 지도부의 마지막 인사를 받으면서 다시 동쪽 중앙 계단을 통해 의사당 밖으로 운구됐습니다. 퍼켓 주니어 대령은 이제 자신의 고향인 조지아주에 안장돼 연명하게 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의 지식인 3명 중 1명만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외 정책에 따라 핵무장에 찬성하는 한국 지식인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지식인의 34%가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내 학자와 전문가, 국회의원, 기업인 그리고 전현직 고위관리 등 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한 찬반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자 중 53%는 반대한다, 나머지 13%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답한 지식인 중 68%는 스스로를 보수, 22%는 중도, 10%는 진보라고 답했습니다. 또 핵무장에 반대한다고 답한 지식인 중 36%는 보수, 28%는 중도, 36%는 진보라고 답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안보 정책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때 지식인의 견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사로 드러난 한국 지식인의 핵무장과 관련한 의견은 일반인과는 현저하게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의 민간단체 최종현 학술원은 한국 국민의 72.8%가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9월엔 이 수치가 76.6%에 달했습니다. CSIS 보고서는 한국의 지식인층이 핵무장에 찬성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한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킴으로써 생기는 국제적 위상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핵무장을 찬성한 지식인의 65%는 찬성 이유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방어 역량을 꼽았고 17%는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 공약 부재, 15%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독자적인 방어 역량 등을 꼽았습니다. 또 핵무장을 반대한 지식인의 43%가 반대 이유로 경제제재 및 국제평판 악화를 꼽았고 26%는 미한동맹의 악영향, 20%는 한반도상에서의 군비 확장 경쟁, 10%는 중국과 러시아 등 이웃나라로부터의 안보 위협 증대 등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 지식인층의 핵무장 반대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라면서 핵무장 반대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미국의 안보 공약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보장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 행정부의 대외 안보 정책에 향후 변화가 생길 경우 지식인층의 의견이 핵무장 찬성 쪽으로 크게 기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이 동맹관계나 안보 공약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회귀할 경우 핵무장을 반대한 지식인 중 51%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고 모르겠다고 답한 지식인 중 83%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29일 화상 간담회에서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제외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핵 관련 합의만 북한과 한다면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는 한국 지식인들의 절반 이상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부소장은 핵무장 반대 지식인 중 61%는 미국과의 핵무기 공유를 선호했고 핵무장 찬성 지식인 중 54%가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을 선호한 것과 관련해선 한국이 핵무장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큰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So if you're a political leader and you see elite opinion shift in this direction and the public
차 부소장은 그러면서 향후 한국인들은 핵무장을 놓고 두 가지 선택지에서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미 국무부가 국제 아동 납치 방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2023년 말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아동이 납치된 8개 사건이 미해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9일 2024 국제 아동 납치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16개 국가가 관련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단에 아르헨티나,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몬테네그로,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한국이 포함됐습니다. 국제 아동 납치 민간 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은 한쪽 부모에 의해 납치된 아동을 신속하게 기존의 거주국으로 귀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권과 방문권은 아동의 거주지 국가의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동이 이동한 국가와 이동하기 전 국가가 모두 서명국이어야 합니다. 국무부는 연례보고서에서 2023년에도 한국은 계속해서 협약 미준수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법 집행기관은 사법당국이 내린 송환 명령을 집행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22년과 2023년 연례보고서에서도 미준수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023년 말 현재 한국으로 아동이 납치된 8개의 사건이 미해결 상태이며 12명의 아이들이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사법당국은 정기적으로 적시에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사법부의 판결이 집행되지 않아 협약 미준수 추세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법 진행 절차를 개혁하는 노력은 고무적이지만 신속한 아동 귀환을 보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관련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100여 개 나라가 국제 아동 납치 민간 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했으며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의회에서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두 나라의 협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25일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란의 전례 없는 이스라엘 공격 결의안은 이날 찬성 357대 반대 20, 기권 58표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이란과 북한 간의 군사협력, 특히 핵과 탄도미사일 협력에 대해 미국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과 이란 간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무기 교환에 대해 보고했으며 이는 중동의 이란 대리 세력에게도 전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란의 핵심 미사일 부품을 공급해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란이 미사일 강국이 되는 것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4월 13일과 14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가한 전례 없는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당사자들에게 추가 확전을 피하고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경우 유럽연합이사회가 이란 은행, 석유, 항공 분야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보수와 개혁당, 사회민주 진보 동맹, 리뉴, 정체성과 민주주의, 유럽 녹색 연합그룹, 좌파가 결의안을 각각 제출했으며 표결은 5개 결의안을 통합한 문안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협력에 대한 내용은 통합된 결의안 원안에는 없었지만 유럽 보수와 개혁당이 개정안으로 발의해 표결을 거쳐 포함됐습니다. 표결에 앞선 결의안 논의에서도 유럽의회 의원들이 북한과 이란의 협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 국민당의 마이클 갤러 의원은 이란은 우크라이나에 대항하는 러시아, 북한 테러 동맹의 일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Iran is part of the axis of evil with North Korea and it's a problem for Israel obviously. So we really
갤러 의원은 따라서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를 EU 테러 명단에 올려야 하고 미국과 협의해 경제 제재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이란의 민주화 운동을 정치적,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보수와 개혁당의 버트 얀 루이센 의원은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으로 이란이 중동에서 가장 큰 불안정을 초래하는 세력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Their main objective is clear, to wipe Israel off the map by using terrorist groups like Hamas.
루이센 의원은 하마스,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 단체와 러시아, 파키스탄, 중국, 북한과 같은 국가들과의 모호한 동맹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그들의 주요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돈독한 관계는 최근 백악관에서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Just a few generations ago, our two nations were blocked in a devastating conflict. Would have been easy to say.
바이든 대통령은 불과 몇 세대 전 우리 두 나라는 파괴적인 갈등 속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으로 남아있다고 말하기는 쉬웠을 것이라며 그 대신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했다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나라의 우정은 같은 희망과 같은 가치,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와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러시아의 잔인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고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칭송했습니다. 또 일본이 남중국해를 비롯해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미국과 함께 굳건히 서왔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협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Now our two countries are building a stronger defense partnership and a stronger Indo-Pacific than ever before.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우리 두 나라는 강력한 안보 동반자 관계와 한층 강력한 인도태평양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동맹 관계를 크게 격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will create a network system of air, missile and defense.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 호주는 항공과 미사일 방위의 네트워크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일본과 영국과 함께 3국 간의 군사훈련을 시작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호주와 영국과 맺은 안보협력체인 오커스는 일본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인공지능 AI 자율 시스템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다양한 방면의 군사협력에 새로운 기준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경제관계와 과학 및 교육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Those ties stretch up to the moon, where two Japanese astronauts will join future American missions.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양국의 유대는 달까지 뻗어 있다며 두 명의 일본 우주 비행사들이 미국의 달 탐사에 참여할 것이고 이 중 한 명은 달에 착륙한 최초의 비미국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설을 통해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는 파트너십을 통해 동맹을 강화했다며 이제 미일 동맹은 전 세계의 등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